다니엘 6번 메시지. 하나님의 타락한 선민의 젊은 후예들이 사탄의 한층 더한 책략들에 대해 승리함 네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의 통치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덮개에 대해 승리함.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책입니다. 1장에서 6장에 걸쳐 이 책은 하나님의 경륜을 신학이나 가르침으로 제시하지 않고 일련의 사례들로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적어도 6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사례는 예시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1장부터 6장까지의 사례들은 각각이고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례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사례인 거대한 인간 형상에 대한 중점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1장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장을 이해하는 비결은 1장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장을 이해하는 비결은 2장 안에 있습니다. 6장에 있는 사례는 앞에 다섯 사례에 대한 결론입니다. 1장의 첫 번째 사례를 묘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초상화를 그려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많은 포로들을 그 뒤에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막 돌아온 싸우고 정복하는 장군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을 그려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포로들 중에서 총명한 네 젊은 이들을 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이 젊은이들은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왕의 진미로 대접받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로 마음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사람은 매우 즐겁고 기쁘고 건강하게 됩니다. 결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와 통찰력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영역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례는 2장에 있습니다. 그 위대하고 의기양양한 장군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로 눈멀어 있었으므로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를 관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이 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각도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내재적인 역량을 그의 존재 안에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알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에게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정부와 관계된 세상적인 영광과 주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눈이 열리도록 그에게 이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을 내재적으로 아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그가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속에 어떤 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하고 정복하는 장군은 한 사람의 영웅으로서 다니엘을 존경하였고 그에게 향품과 곡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2장의 끝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생각하면서 아마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는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아마 그 자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상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가장 큰 돌을 다스리는 수령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경배하도록 거대한 신상이 세워지고 있고 그가 그 낙성식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장에 그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 멀리 떠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많은 경배를 받으셨지만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인 기명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몇몇 이기는 자들이 있었고 다니엘은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신상의 낙성식에서 멀리 떠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는 아마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보존하여 땅 위에서의 당신의 경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당신의 경배가 끊어지거나 좌절되거나 더럽혀지거나 다른 어떤 사람으로 대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풀무 속으로 던져졌지만 그 불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3장 끝에서 왕은 이 세 젊은이가 그의 말을 바꾸었으며 죽임당하기까지 그들의 몸을 내어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선한 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4장의 시작 부분에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바라였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2장에서 계속 교만하게 행하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내리침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셨으며 그가 신사가 아니라 짐승임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관하여 찬양함.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우리는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원한 왕국과 영원히 계속되는 통치 안에 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간증. 4절부터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간증의 기록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박수들과 갈대아 술사들이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음. 5절은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에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에게 그 해석을 그로 알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함. 결국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꿈에 대해 말해준 다음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 다니엘이 소름 끼치듯 놀람. 꿈에 관해 들었을 때 다니엘은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였으며 마음으로 번민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라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을 때 다니엘은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함. 느부갓네살은 그의 꿈에서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고 식물이 될 만한 거대하고 강하고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였습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가 잘리워질 것이라고 말함. 그의 꿈에서 느부갓네살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놓고 철과 동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해석에서 다니엘은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이성을 잃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심을 그가 알 때까지 일곱 대를 지내도록 명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6절에서는 계속해서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조언함. 꿈을 해석한 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꿈의 성취가 느부갓네살에게 임함. 28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떻게 그 꿈의 성취가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 궁의 지붕 위에 거닐며 하는 느부갓네살의 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한 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열두 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을 때 그는 거대한 도시를 보고 교만으로 가득하여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가 있어 느부갓네살에게 왕국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말함.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가 있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며 강하신 하나님, 즉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자, 곧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인간 나라를 주시는 분이 모든 것 되심을 그가 알도록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본성과 존재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인간의 이성을 제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는 소처럼 풀을 먹기 시작했고 그의 몸은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상으로 돌아옴과 그의 간증. 그 기한이 찼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며 그의 이성이 그에게 돌아옴. 느부갓네살은 일곱 대의 기간을 이러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일곱일에 즉 49일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날들 끝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짐승은 네 발로 걸어다니므로 아래를 보지만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니며 위를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곧 느부갓네살의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미하고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함.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미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존경하여 이르기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존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역사가 진실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 끝에 있는 그의 찬양에 나타난 대로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낮추어지는 공과와 하나님을 아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3장에서 그는 매우 교만했기 때문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4장은 그에게 커다란 공과를 가르치고자 뒤따릅니다. 비록 그가 신사처럼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는 짐승이었습니다. 2장 이후에 느부갓네살에 관한 기록은 끝납니다.